열왕기하 16장 말씀은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제11대 왕으로 즉위해서 16년간 재위했습니다. 아마도 초기의 한 6년 동안은 그의 선왕이었던 왕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정책들을 물려받는 일에 실패해서 아버지가 갔던 길로 걷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악정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초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살다가 또 후기가 되면 이 새로운 신흥강국으로 등장했던 이 북쪽의 왕국인 아수르에게 굴종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게 스스로 자초했던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처음부터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재위하면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혹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국정의 과제가 무척 많았을 때인데도 나라를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게 되고 영토를 확장해서 그 어려웠던 시기에 다윗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영토 가장 넓었던 시기였고 그런가 하면 후계자를 잘 세워서 솔로몬을 세워서 앞날을 탄탄하게 만들기도 했던 매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그런 길로 걸어갔는데 이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의 증거로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길로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길이란 북왕국 왕들의 길을 의미합니다. 북왕국은 처음 만들어지면서부터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해 버렸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와 같은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렸고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는데 그런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신앙적인 혼합을 가져오는 그 길로 아하스가 따라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진 것처럼 일생 동안 고통을 면할 수 없고 시련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종교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왕이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중에 그가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 신전의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예루살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를 다메섹에 있었던 이방신 신전의 구조로 다 바꾸도록 명령하고 그 일을 직접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제사는 이렇게 하고 저런 제사는 저렇게 하고라는 제사의 모든 규정까지도 자기가 명령해서 지키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나 방법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종교적인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결정과 시행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지 왕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왕이었던 우시아 왕이 그렇게 제사장해야 될 제사 업무를 자신이 직접 좌지우지하려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나병 환자가 되었다가 죽었는데 그가 그의 할아버지인데 그런 과거 전례를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더 악한 방법으로 유다 왕국의 종교를 좌우하려 했다는 것은 그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고 교만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그 어떤 평가를 역사에서 받게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 역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갔던 길로 가는 것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음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 왕도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단과 베델의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 성전 세우는 대신에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임명하고 절기도 정하고 이렇게 했다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숙청에 숙청에 거듭되고 혁명에 혁명에 거듭되는 200년 가까운 역사 동안에 계속 피 흘리는 이런 역사만 반복되는 불행한 나라가 되게 만들었는데, 그런 그릇된 역사의 결과를 바라보면서도 아하스가 그런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가지게 되든 내게 좀 힘이 있다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힘의 확장을 자꾸 시도하게 됩니다. 왕이 정치 잘하고 백성들을 잘 돌보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민생을 살펴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면 좋았겠는데, 거기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 권력의 확장이 종교적인 분야에까지 미치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을 살피는 일은 어려워지게 되었고 국방도 튼튼하지 못해서 외국의 침공을 늘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런 악순환이 그의 삶에 계속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상 숭배를 배워왔는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라고 해서 3절 말씀 끝에 보시면 우리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런 악습이 등장하는 장면을 왕국의 역사에서 보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몰렉을 섬기는 그것을 예루살렘에 도입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몰렉 종교를 이스라엘 땅에서 절대 시행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그 땅에서 끊어버려라, 아주 완전히 멸족을 시켜라 그렇게 하셨을 만큼 악습 중에 악습인데 이것을 아하스 왕이 스스로 진행해서 이런 그릇된 종교 행위를 예루살렘에서 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이탈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또 좀 더 북쪽에 있었던 아람 왕국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하스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사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나라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쉽게 함락하지는 못했는데 이런 시기에 유다 왕 아하스가 예루살렘을 방비하느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사이에 아람 군대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일랏을 점령해 버립니다. 에일랏이 아람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항구를 통해서 아라비아 지역과의 교역료가 다 끊어지게 되고 소통이 단절되게 되어서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거기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쯤 되었으면 내가 잘못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터인데 그는 그런 방법보다도 오히려 강대국을 의지하는 잘못된 수를 두게 됩니다. 그때 마침 북쪽 더 북쪽에서 일어난 신흥 강국이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 스스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속국이 되기를 자청하고 아람과 이스라엘 두 군대가 나를 괴롭히니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많은 조공품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연합군을 쫓아내는가 하면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을 괴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지역에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 되어서 이제부터 구약 역사에서는 아수르 나라라는 이름이 자꾸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게 되는데 드디어 후에는 이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BC 701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화를 자초해서 아수르를 자기들의 국내 깊숙이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아수르가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왕국 예루살렘도 유다왕국도 함락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 요구하는 전쟁의 참화 속으로 이 두 나라가 함께 빨려 들어가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다 이 아하스 왕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될 징계의 날에 그 징계의 참뜻을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강대국을 의지하고 외세를 끌어들여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보려 했던 이 아하스의 그릇된 생각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전체에 큰 화를 자초하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불안한 미래를 감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언제나 이렇게 되니까 적군이 나를 언제 암살할지 모른다. 또 국내에서 나를 어떻게 해칠 사람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어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성전 안에다가 도피처를 만드는 잘못도 범하게 됩니다. 물론 성전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이지만 이곳이 왕이 도피에 들어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는 아니었습니다. 왕을 위한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스스로 이 외국의 세력이나 국내의 자신의 학정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도피처를 성전 안에 만들 만큼 불안에 떨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불안에 떨게 되고 늘 암살 위험에 시달리고 전쟁이 나타나 전쟁이 생겨서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여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에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 행하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분들인데 그 조상들의 좋은 것들을 본받고 배우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일생 동안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사람이 되게 되고 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형통한 일도 주시게 되는데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고 이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를 살펴보면서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고 수정되어서 자기 삶을 수정하여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아하스는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고 자기 수정, 자기 성찰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하스의 역사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배우고 좋은 말씀을 듣고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필요할 때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건강한 생각이 자기 삶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자기 나름의 정돈된 생각이 갖춰져 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갑자기 닥쳐온 환란이 생기게 됐을 때는 당황하고 허둥대게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대학원에서 가정의리학을 가르쳤습니다. 장례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하는 기독교 가정의리학을 대학원 과정에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장례가 나면 이런 순서 이런 순서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돈되어 있었죠.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한 가지도 생각이 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돈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일이 닥치게 되면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당황하게 되는데 하물며 정돈된 생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이 내게 생기면 이런 경우에 나는 이렇게 믿음의 원칙으로 대응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해야지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중심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그래도 어려운데 그 중심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탄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가온 환난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굳세게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믿음의 원칙대로 잘 대응해 이겨낼 수 있게 되는데, 이 아하스는 어려서 좋은 부모 밑에 성장하면서 그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정을 맡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게 되고 대세에 편승하게 되고 힘센 나라에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속에 확정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그 믿음의 법도대로 살아갈 것을 늘 다짐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에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